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모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즉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원후 62년에 네 사람이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방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네 가지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서들은 오늘날 아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면 아마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자료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는 한 명의 죄수가 쓴 이 문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체포되고 이 문서는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각 맡은 교구에 전할 서신들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편지는 하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요.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워졌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그 서신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황제였던 네로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상소를 한 것이죠. 호소를 해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네 사람과 그들의 담당 지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출신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질 서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두기고인데요. 에베소 출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낼 서신을 갖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네시모인데요. 골로새 출신의 노예로 도망하던, 그리고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도망하는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예수님, 교회, 또 성도들의 생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처럼 각각 다른 측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최고의 경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불가견적인 교회들이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머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빌립보서에서는 능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네 번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빌레몬서는 이방 사회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가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와 너와 이 채무관계를 맺자. 이 오네시모는 용서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제1세기에 시작되어서 정말 역사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에베소는 구약에서는 계시되어 있지 않았던 신비 곧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보다도 놀라운 것이며 산 돌 위에 세워졌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사단의 괴계에 대적하면서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교회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더 피어슨 박사는 에베소를 가리켜서 바울의 3층천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를 가리켜서 신약의 알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많은 주석가들이 본 서신을 가리켜서 성경적 진리의 고봉,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진수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극찬하고 있네요. 이러한 지적은 이 매기 목사님도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너무 심오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항상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본 서신의 깊이를 파헤치거나 그 높이를 측량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만큼 에베소서는 고상하고 심오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정화된 기운을 호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도 터키를 방문하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터키를 방문해 보진 못했는데요. 이 매기 목사님은 아마 터키를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매기 목사님은 그때 터키를 갔을 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있었던 장소들을 모두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매기 목사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에베소를 방문을 했을 때 이 매기 목사님은 나름대로 큰 감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방을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길을 마으시고 바울에게 지금 그곳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떠한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성령님은 나중에 바울을 그곳에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쪽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아드웬, 그리고 골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참 많은 기회를 바울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설교 사역을 위한 좋은 기회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그 전도 여행 때에는 그 기회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과 세 번째 전도 여행 사이에 아볼로라는 설교사를 이제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죠. 아볼로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어야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못했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볼로 자신이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광범위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2년 동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아주 이렇게 마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우리 몸 전체에 공급되듯이 그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교회들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세워져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터키 지방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동굴들에 관해서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쭉 살펴보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가장 큰 역사가 오늘날 터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뭐 빌립보, 뭐 골로새 이게 다 그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터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에 있지 않고 터키 서해안을 따라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가 중심지였다는 거죠. 에베소는 문화와 종교의 커다란 중심지였습니다. 기후는 참 온화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많은 여행가들이 그리고 이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주로 이곳에 와서 휴식을 즐겼고 아마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좋은 휴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에베소가 어떠한 곳인지 복음적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찬송 전에 계속해서 이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고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사역을 했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특별히 에베소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로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동쪽 있잖아요. 여기에 중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의 여러 도시가 있었지만 로마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도시였었다는 거죠. 에베소는 BC 2000년경에 헷 사람들이 건설을 했는데요. 우리는 BC 1000년경 그리스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곳을 동방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혼합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관한 키플링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은 동이고 서는 서이며 이 둘은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과 서가 에베소에서 서로 만나고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2500년 동안 에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다 메워진 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항구가 아니며 오늘날 바다로부터 한 6마일 한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갔을 때 그는 아름답고 새하얀 대리석 길을 따라 올라갔을 겁니다. 그 길은 아주 넓은 길이었고요. 거기에 있는 대리석은 풀리온 산의 채석장으로부터 가져온 그러한 대리석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불려지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헬라의 가장 큰 사원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에베소에 있는 다이애나 신전은 인공으로 만든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쪽이 이제 지진이 많은 곳인데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건축 기술이 아니겠죠. 에베소 시민들의 기술과 재물로 다이애나 신전은 더 아름답게 꾸며 지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127개의 우아한 원형 기둥들은 아주 찬란한 색깔로 무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펠레스 그린 천둥을 던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전 안에는 다이애나 우상이 있고요. 그것은 시랍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다이애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방의 신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이 신은 이 달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고 불렸고요. 수풀과 풍요, 비옥한 땅의 여신입니다. 이 신전의 그늘 속에서 온갖 종류의 부도독이 난무했습니다. 그 신전의 은으로 만든 신상 주변에서 상업이 번창을 했고요. 이러한 사실은 고대의 저술가들이 종종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러한 추억을 지닌 채 에베소를 떠나며 이러한 사업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 왔습니다. 그는 먼저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두란노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에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설교 때문에 은장색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커다란 반발이 일어나고 마침내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바울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소개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바울을 지키셨고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그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그 만나서요. 그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를 바울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이곳에서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방 도시에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그저 이방 신들만 섬기고 그들만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소개받은 후에 복음대로 살게 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는 가장 훌륭한 교회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수준 높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높은 영적 수준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했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해왔고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행사나 직접 그리고 사업 등에 또 우리의 어떤 직분 등에 너무 매혹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비평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책은 에베소서와 이 계시록인데요. 자유주의자들은 계시록은 뭐 흔한 말로 이것은 뭐 볼 성경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하냐면 에베소서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혜로 읽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보아야지 다른 차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이 에베소서가 말해요. 참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참 큰데 상투적인 그러한 성경이는 법으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베소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장래의 일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성경들을 그렇게 써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이 에베소서도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여섯 장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세 장은 교회의 천상적인 소명에 관해서 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행동편인데 알다시피 교회는 머리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발등상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다 우리를 앉혀두지 않고 에베소 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명시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참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에베소서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죠. 2장에서는 교회란 성전이라고 3장에서는 교회란 비밀이라고 그리고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4장에서 교회란 새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5장으로 가서는 교회가 하나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지금 신부라고 생각해서는 좀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신부가 아닙니다.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테니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약혼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약속은 되어 있어요. 구원은요. 그러나 정결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교회를 하나의 군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참 거기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익살꾼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군요. 교회는 신부가 되고 또 군인이 될 수도 있군요. 어떻게 신부가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결혼하자마자 싸워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농담을 하시던데요.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매우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군사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나눌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